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에서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완성된 성전을 봉헌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에서 드리게 된 또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감사제에 대한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축복과 함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에 들어가기 앞서서 1절에서 9절 말씀을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는 3절에서 5절은 순종을 통한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는 6절에서 9절로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용 관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것과 나타나신 시점이 솔로몬이 기도를 드린 후 13년이 지난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부터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 후에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사실상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성막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또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이어서 13년간의 왕궁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자, 1절에서는 그 왕궁을 건축을 마치면서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쳤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름이 아니라 궁전을 비롯해서 그가 계획했던 모든 주요 건물과 또 시설들이 차질 없이 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맨 처음 나타난 때는 언제였을까요? 예,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왕으로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통치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신 때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지혜와 축복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성전과 왕궁도 잘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 이후 20년 만에 다시 솔로몬의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9장 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여기서 들었다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듣고 또 깊이 새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은 항상 그를 생각하고 있었고 또 주목하고 계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13년 전에 어떠한 기도와 간구를 드렸을까요?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시면 자 열왕기상 8장 29절에 그 솔로몬이 13년 전에 드렸던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8장 29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대답하고 계십니다. 9장 3절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9장 3절에서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항상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더불어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이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비결을 제시를 해 주십니다. 자, 그 비결이 9장 5절입니다. 예, 9장 5절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솔로몬 개인이 따라야 할 표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표본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9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이 말씀은 다윗의 삶과 신앙이 완전 무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성실하고 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고 또 범죄했을 때에도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의 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왕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이 결코 완전하지 않았지만 완전함으로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긍휼을 구했던 그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대대로 따라야 할 표본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늘 부족하고 또 허물이 많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정직히 행하고 신앙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면 날마다 주께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개인에게 반드시 따라야 할 표본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왕으로서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6절입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여기에서 불순종을 아주 돌아서다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쩌다 생긴 일회적인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서라는 말도 단순히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들은 결국은 다른 신을 찾아가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또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또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에게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 만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는 물론 내가 앞서 너희에게 했던 모든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또 하셨던 성전조차도 허무셔서 모든 민족들의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던 그 초기에는 스스로를 사리 판단을 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할 만큼 또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힘겨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왕위는 더욱더 든든해지고 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서게 된 솔로몬은 자신이 힘써 이뤄낸 화려한 성전을 통해서도 더 높은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에 차 있을 그때에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 엄중한 말씀을 들었을 때 솔로몬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순종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보다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언약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발생되는 결과로 오는 축복이나 혹은 저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관계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순종하게 될 때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요 또 궁극적으로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훗날 솔로몬이 죽을 때 이스라엘 왕국이 결국은 와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우상 숭배의 길로 내달렸던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던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흔들림 없이 그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연약함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대해서 우리는 묻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솔로몬이 그 간절한 열망을 담고 올려드렸던 주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그와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허물어져 버렸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축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거룩함을 위한 기도보다 또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절실한 기도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다시 발견되는 축복이 있습니까? 혹시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축복 그 이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또 그 축복을 이뤄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축복 그 이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